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죠.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언제나 나의 간구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가 온대요
책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경되어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으로 불러주시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을 얻는 또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분당 1부 예배를 섬기는 주섬김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새벽부터 더 일찍 일어나서 찬양으로, 주차로, 다음 세대의 인도로, 그리고 미디어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앞에서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수요일쯤 되면 지칠 만도 한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어린이들도 참 위대하지만 새벽부터 그 아이들 씻기고 입히고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그의 학부모 되시는 분들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학부모들 박수는 아직 치지 마시고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디 일어나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일어나 주세요. 자, 지금 박수로 격려를 할 건데요. 박수만 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성과 괴성과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앉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짧게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학부모, 아버지 하나님 전폭적으로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예수님과 신나게 동행하는 걸작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딱 보니 은혜 많이 받으시겠네요. 저도 이 자리에서 딱 보니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린이들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이때쯤 부모의 어깨에 기대어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채플 간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에서 인사 나눠주세요. 수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오늘 수지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수지에서 인사 나눠주세요. 분당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리 채플과 필그림 하우스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분당과 수지에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쉼과 안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양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내 눈앞에는 지금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났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는 고생 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이루겠구나.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오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인데,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기대감에 차서 3절에 도달한 우리는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3절에서 무엇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전제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생시켜야 할 만큼,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될 만큼 내가 큰 공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은 소생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복도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다 나았어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동안엔 제가 많이 아팠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나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크나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데 내가 왜 공경에 빠지죠? 나의 삶에 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손길이 필요할 정도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양들의 특성과 생리를, 그들의 성향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의 삶을 지켜보면은 양은 쉽게 넘어지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내 다리가 다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넘어지는 사건은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애송시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이중수 목사님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양과 목자의 저자인 필립 켈러처럼 목자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수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양을 치는 목동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목양을 관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관찰을 토대로 그분의 저서에서 양이 넘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크나큰 대형사고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이 뒤집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뒤집히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가스의 압력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먹음풀을 소화하지 못해 배가 단단해집니다. 그냥 두면 더운 날에는 30분 이내에 죽습니다. 시원한 날은 하루 정도를 지탱하지만 결국은 야수나 날짐승의 밥이 됩니다. 매나 독수리가 눈을 파먹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냥 한번 넘어졌구나.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호흡장애로 인해서 더운 날에는 30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시원한 날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견디겠으나 다른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양이 넘어진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목양을 해보신 분들은 양이 넘어지는데 제때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일으키지 못하고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소생시키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어제 수지 채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양이 자꾸 싸우게 되는데 목자가 개입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수지에 산 어린이가 답을 했습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분당 채플에서는 또 다른 어린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때려 죽이고 싶으신 충동에 시달리실 때가 많이 있겠으나 참으로 다행히도 우리를 죽여버리거나 잡아드시지 않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양은 넘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부류의 양이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자, 오늘은 설교 대지를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대신에 총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한 장 한 장을 보실 때마다 어떤 부류의 양이 쉽게 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양이 쉽게 넘어질까요? 첫 번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나태한 양입니다. 또는 게으른 양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양은요, 선천적으로 게으른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우묵 패여 있고 풀이 많으며 푹신푹신한 아늑하고 안락한 곳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곳을 좋아하는 양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양이겠죠. 그렇게 우묵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평한 땅이 아니라 우묵하게 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쉽상이겠죠. 그래서 보통 나태한 양 또는 게으른 양들이 그렇게 우묵하게 펴있는 안락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똑 닮았을까요? 인간도요, 선천적으로 편한 것을 원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편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려고 합니다. 내가 굳이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아도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인생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 왔던가요? 우리는 편한 것을 원해요. 그렇게 해서 양처럼 아늑한 곳,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안주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언제 타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열심히 도망다닐 때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으나 바로 그때가 가장 안전하던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주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실제로 불평한 적도 잠시 잠깐 있기는 있으나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의 삶에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때야말로 가장 안전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의 생명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나의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그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게 성숙했던, 그렇게 강인하던, 그렇게 강건하던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선봉대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겸하여 범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죠? 사무엘 하 11장 2절이 정확하게 그 정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니, 평소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갔을 텐데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장군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다는 것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언제 일어나서 옥상을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 여러분은 저녁 때에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십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자야죠. 근데 그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뭘 했다고요? 잔 거예요. 낮잠을 잔 겁니다. 언제? 전쟁 시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위기가 있을 때는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주님만 꽉 붙들었어요. 근데 이제 왕위에 올랐거든요. 전쟁만 하면 연전연승이거든요. 꽤 살만합니다. 그래서 뭐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인간은 꼭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아, 내가 이제 왕도 되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 이번에도 또 승리하겠지. 굳이 내가 갈 필요 있겠어? 안일하여지고 안주하려질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선줄로 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넘어져요. 근데 나는 안 넘어져.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출중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똑똑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잘났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날까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딱 어떤 동네로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나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1000m 이내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도 차가 막혀서 거의 9시간이 걸렸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께서 오히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통계학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것만 같아서 긴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저 멀리에서 우리 집 아파트가 보입니다. 야, 정말 이 기나긴 운전 시간 안전하게 다 끝났구나라고 긴장을 늦추는 바로 그 순간 집을 가운데 두고 반경 1000m 이내에서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주할까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해냈어, 내가 성공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 생활에 이미 다 적응하셨고 사업상으로 성공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하십니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장 모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그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속썩이지 않나요? 바로 그때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긴장이 풀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고 많이 헌신했고 많이 희생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묵한 곳에 아늑한 곳에 들어가서 좀 먹고 즐기자 안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과거의 실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 과거의 영광도 뒤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앞에를 푯대를 바라보고서는 전력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에 보기에는 꽤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 지구촌 교회 그래도 건강한 교회잖아요. 이만하면 됐어. 그냥 적당히 분위기만 맞추면 돼.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침몰하고 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는 교회,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 반드시 언젠가는 아 옛날이여만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더 크나큰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지역사회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복음 들고 세계로 퍼져가 나가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양이 잘 넘어질까요? 두 번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세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춰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착각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감사합니다. 어떤 부류의 양일까요? 더러운 양입니다. 첫 번째는 나태한 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양입니다. 양의 양털을 제때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양을 제때 씻어주지 않으면 털이 이렇게 불어나서 양이 걸어다닐 때에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양털에 다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들러붙을까요? 진흙, 풀, 가시덤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동물의 똥이 묻습니다. 똥이 다 들러붙어요. 자,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지겠죠.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안 그래도 쉬울 텐데, 이게 쓰레기나 잡동사니가 들러붙을 때 오른쪽 왼쪽 비율을 생각하면서 고려해가면서 들러붙던가요? 아니죠. 오른쪽에 5kg 붙었다고 왼쪽에도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5kg 붙지는 않잖아요. 한쪽에 더 많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니 균형이 쉽게 무너지겠죠. 몸이 무거워서도 넘어지고, 그런데 균형이 무너져서도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항상 뒷발을 잡는 것들, 우리가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 얼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요인들과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살인, 간음, 음행, 횡령, 폭행 같은 무서운 범법죄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각하게 병들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막 이 중에 살인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음하고 횡령하고 폭행한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범법죄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자그마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보통 아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게 죄야? 이게 문제야? 라고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나쁘고도 잘못된 죄악된 습관 과연 무엇일까요? 남자 성도와 여자의 성도의 경우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남자 성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의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3대 악, 3대 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스포츠,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음란 사이트입니다. 음란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예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온라인 게임,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나요? 내가 운동하는 게 죄인가요? 나는 좀 축구하고 야구하고 달리기하고 사이클하고 골프 치면 좀 안 됩니까?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게임 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거 하면서 잠깐 머리를 식힐 수도 있는 겁니다. 스포츠를 보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한국 시리즈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LG 트윈스, 뭐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야구 경기 보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운동도 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하려고 아직 몸부림을 치고는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되 새벽까지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온라인 게임 하느냐 부부 간의 대화도 없다면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운동할 시간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운동에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갈 시간도 없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을 시간은 하나도 없으면서 밤낮 골프만 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자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성들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제3대 악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소셜미디어, 그리고 뒷담화입니다. 뒷담화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뒷담화는 항상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뒷담화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뒷담화가 교회를 불태워 없어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뒷담화에서부터 모든 상처가 싸움이 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뒷담화를 청산하고 앞담화를 전공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목사님이 앞에서 하랬어. 설령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내 말이 정말로 덕을 세우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험담이라면,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이라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뒷담화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시거든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입하셔서 부드럽게 화제를 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소셜미디어는요? 그것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요. 드라마 보세요. 괜찮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요. 남자가 온라인 게임하면서 머리 식히듯이 여성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머리 식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드라마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드라마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나 SNS 또한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도 하시고요. 뭐 페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소통의 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처럼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밤새워가면서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드라마를 보느라 교회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은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으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분이 바캉스를 가서 바다를 찍고 산을 찍기 전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사진을 올리려 하는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시기나 질투나 경쟁심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라는 행복 배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아, 다른 사람들이 자랑질하니까 나도 뒤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맛집에 갔다고 올렸으니까 나만 맨날 김치와 밥만 먹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맛집에 갔다라고 올리는 동기가 내 마음에 있다면 차라리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랑질하니까 나도 질세라 자랑질하는 동기라면 그냥 차라리 절제하십시오. 또는 SNS에 너무나 빠져서 밤낮 누가 좋아요 눌러줬나 그것만 확인하고 있다면, 그거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면, 말씀은 하나도 묵상하지 않는데 누가 남겨놓은 댓글만 묵상하고 있다면 이제 벌써 위험해진 겁니다. 삶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겠으나 균형이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나의 신경과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면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졌고 신앙생활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면 나는 넘어질 것이고, 넘어지는 것은 크나큰 위기이기에 지금부터 처단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의 가장 공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특히 쇼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에 지나친다면,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딱 3일만 우리 작심 3일 합시다. 만일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스포츠라면, 온라인 게임이라면, 드라마라면, SNS라면, 유튜브 쇼츠 영상이라면 우리 작심 3일하고 3일만 한번 끊어봅시다. 그리고 3일마다 뭘 반복해요? 3일마다 작심 3일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일단 3일 동안만 우리 함께 끊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어떤 부류의 양일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양? 뚱뚱한 양입니다. 나태한 양, 더러운 양, 마지막은 뚱뚱한 양이에요. 양들 중에서 유별나게 식탐이 강한 양이 있어요. 우리 인간과 참 흡사하죠. 식탐이 강한 양은 끊임없이 먹어대고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식탐이 강할수록 많이 먹는 데 비해 뭘 하는 것은 싫어할까요? 운동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보다 많이 먹는데 다른 양보다 덜 움직여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덩치가 불어나고 비대해지게 되겠죠. 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점점 더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뚱뚱한 양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그 사진이 딱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저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라면 한국교회 성도야말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야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남미나 미국이나 그 어느 나라에서 본 것보다도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 그 투철한 열정은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1등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요 몰려와요. 꼭 교회마다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이수하고 뭔가 더 없나요 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집만 비대해지는 겁니다. 머리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느 사람이 간증할 때, 어떤 교사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내가 아는 조그만 성경 지식과 다르다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정죄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은 저것도 모르네. 저 구절 또 틀렸네. 아, 그 뜻 아닌데 나는 알고 있는데 쟤는 모르네.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자꾸 자랑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성경 100번이나 읽었는데 너는 90번밖에 안 읽었니? 나는 이것도 아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자꾸 교만해지고 정죄하게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봉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도 아니요, 문맥에서 떼어내서 잘못 해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많이 커졌고 지식은 차고 넘쳐나는데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비대해졌고 뚱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운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저는 물건 버리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꼭 제 방에는 쌓여 있습니다. 제 옷장에 가보면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길이 가지 않은 옷이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좀 버려. 앞으로 5년 동안 또 안 입을 거잖아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버려요. 저는 고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걸 참 못하는데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대학교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선배가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의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서는 한번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책의 이름이 단순하게 살라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랑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굵은 책이었는데 끝 페이지까지 저는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빼고 나의 주위의 물건부터 다 버려버리면, 다 정리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히 읽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선배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어요. 형은 다 읽었어? 그랬더니 서문만 읽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들여서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는데 자기는 소문만 읽었다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이 읽자고 했잖아요. 네, 왜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걸 꼭 다 읽어야 되냐? 소문만 보니까 딱 알겠더라. 그냥 다 갖다 버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 지난 3년 동안 안 쓴 거 다 갖다 버렸더니 정말로 인생이 단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제 방을 둘러봤어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그대로 쌓여 있고요. 옷장을 열어보니 3년 동안 한 번도 손길이 가지 않았던 옷 그대로 걸려있고 오늘날까지 걸려있습니다. 미국에서 싸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그 책 굉장히 꼼꼼히 읽었어요. 밑줄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심지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용은 그 책 모퉁이에다가 요약까지 하면서 다 읽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 형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훨씬 더 강의를 잘 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구의 삶이 더 단순해졌나요? 전부 다 읽은 저는 하나도 단순하지 않고요. 서문만 읽은 그 형은 삶이 단순해졌어요. 이게 혹시 오늘날의 우리의 비극은 아닐까요? 차라리 남미에 계신 분들은요,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진흙바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미 인디안들은 하루 온종일 일해요.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책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읽을 수도 없죠. 그러나 몇 가지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 10번, 20번, 30번 이상 읽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걸요? 성경 공부 지난 10년, 30년, 50년, 6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웬만한 목사 뺨치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한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나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뚱뚱한 양이로구나.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빨리 이제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결단하십시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관심 없는 것은 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시편 23편을 송두리째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생활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머리 지식만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가? 오늘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뚱뚱한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과감하게 끊어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는 무엇을 과감하게 시작할 것인가? 혹시 quiet time을 그동안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quiet time을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도 안 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직장과 가정과 친구들 만나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먼저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소원해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오늘부터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됐든 끊어야 될 바를 끊고 해야 될 바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잘못된 나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 이미 알고 있으니 끊을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니 마땅히 끊어야 될 죄를 끊을 수 있는 독립의 믿음을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선을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쳐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 주님 성령님의 역사심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몸을 삶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담으로 찔림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에 오늘부터 순종함으로 오늘부터 조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꼭 함께해 주셔야 할 우리들의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 있는 VIP들이 이번 블레싱 축제 가운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블레싱에 참석한 모든 VIP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블레싱 축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주님의 열정에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의 정적인 우리의 주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함께하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지구촌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마지막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밤은 치열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이 부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긴장감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